중의 최근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8일 현재 722명, 확진자는 3만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가운데 6천여 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은 7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81명, 확진자 2,84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적어도 27개국에서 3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현재 싱가포르에서 적어도 33건의 감염 사례가 발견됐고 홍콩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적어도 25건, 한국 24건, 호주 15건, 말레이시아 14건 순입니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8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선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64명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크루즈선인 웨스테르 다음에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0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크루즈선은 현재 오키나와 근처에서 다른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다른 모든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입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인이 숨진 최초의 사례이자 중국에서 확인된 첫 외국인 사망자입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8일 우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미국인이 지난 6일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사망한 미국인의 자세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미국 매체들은 숨진 미국인이 60대의 여성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부도 우한에서 치료를 받던 일본인 한 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일본인은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19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형 크루즈 유람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각국이 크루즈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7일 미국 동부 뉴저지주 베이온 항구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중국인 4명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격리 조처됐습니다. 이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감염 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에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중국인들은 귀국하기 위해서 미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인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은 모든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크루즈선 입항 자체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검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 제8차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가 7일 동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TV 토론회는 아이오와 예비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서 특히 뉴햄프셔주는 오는 11일 두 번째 예비선거가 열리는 곳입니다.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아이오와 예비선거에서 0.1%포인트 간발의 차로 승리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모두 7명입니다. 이날 토론은 부티지지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집중 조명을 받은 가운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부티지지 후보가 부유한 후원자들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샌더스 후보로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붙어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38살인 부티지지 후보가 충분한 정치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티지지 후보는 이제는 구세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몬머스 대학교가 지난주 실시한 뉴햄프셔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샌더스 후보가 24%, 부티지지 후보가 20%, 바이든 후보가 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확산 속도와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사망자 수 또한 급증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5일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만 4천여 확진 사례에 이 중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지난 5일 현재까지 11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우한 폐렴과 이 독감을 비교하는 언론들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과학 전문 미디어인 Life Science는 어떤 게 더 걱정거리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우한 폐렴의 현 상황과 독감을 원인과 예방법, 치료법 등 숫자를 제시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말일 텐데요. 일단 대략적인 사실부터 보면은요, 보통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유행하는 이 독감, 이 플루는 예방 백신도 있고 치료약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예방과 치료제가 아직 없고요. 뭐 여러 항바이러스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독감, 플루 환자는 간단한 시험으로 확진이 수분 안에 이루어지지만 우한 폐렴은 증상이 없거나 환자마다 산발적이어서 확진 시간이 걸립니다. 또 사망률은 독감 환자의 0.05%다라고 미 질병예방센터 CDC가 밝혔지만 우한 폐렴은 확진자의 2%로 알려졌습니다. 독감의 경우 이번 시즌에 미국인 1,9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요. 18만 명이 입원을 했고 1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매 시즌 미국 인구의 8%가 독감에 걸린다고 하네요. 자, 숫자로 비교하면은 독감이 더 위험한 것 같죠.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없는 우한 폐렴이 더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어놓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메리 홉킨스가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땅콩 알러지 구강 면역 요법.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그동안 땅콩을 먹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치료약을 승인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뮨 테라퓨틱스에 따르면 이 약물을 사용한 구강 면역 요법이 땅콩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응급 치료가 아닌 점을 밝히면서 최고 경영자인 제이슨 댈러스 박사는 4세에서 17세 환자에게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 양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땅콩에 알레르기 반응에 있는 신체가 점차 땅콩을 외부 침입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박사는 어린이들이 사고로 땅콩을 먹고 처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서 다른 견과류 알레르기 치료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방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FDA 승인 소식이 알려지고 이 제약회사의 주가가 20%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센터 병원의 조나단 박사는 이 요법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반응을 둔감하게 하는 FDA 승인 요법이라며 치료법은 아니지만 실수로 땅콩을 먹고 치명적인 반응을 보일 염려가 없이 환자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구강 면역 요법이 어린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로 실수로 땅콩을 먹고 심각한 반응을 보였던 소년이 수년간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가족과 이 소년도 구강 면역 요법을 통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5G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5G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기술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 AT&T 등 미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의 일원이며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 5G 시장에서 선두인 화웨이를 쫓고 있는 유럽 통신장비 업체들도 협력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중국 기업이자 5G 시장을 주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읽혀지는데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지난해 5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독자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면 화웨이 없이도 차질 없이 5G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커들러 위원장은 델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기존의 많은 장비를 대체할 클라우드 능력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델의 설립자 마이클 델의 말을 빌리면 5G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잡아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보유한 핵심 기술 없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일부 국가들이 화웨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읽혀지는데요. 지난해 말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레틱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표준 특허 선언 건수 3,325건을 기록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앤디 퍼디 화웨이 최고안보 책임자는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5G 기술이 화웨이 제품의 1, 2년 뒤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예, 한 주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사로잡은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네.
예, 지난 4일 치러진 국정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세 번째였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 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본 안소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stopped testing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재선 당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80분간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대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2018년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한 해 동안 펼쳐질 어떤 국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굉장히 주목하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다른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북한 이슈가 아예 빠진 거 미국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 현재 이 미북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재선 가도에 북한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연말 시한 또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위협을 했지만 결국에 행동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지금은 자신의 재선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네요.
예.
자, 일단 재선에 성공을 해야 여러 정책을 또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가 또 있었는데요.
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대선이 있는 해 국정연설은 통상적으로 내부 정치 사안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등 이 자신이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현안을 앞세운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그리고 미국 내 생산시설 증가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견들이었는데요. 다른 의견들은 어떤가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비핵화에 큰 진전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자랑할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정연설은 보통 자신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자랑하기에는 북한 문제 성과가 좀 없었다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주장이고요.
네.
자, 이 때문에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요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중요도가 시기적으로 뒤로 밀렸다는 것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상원 표결을 통해서 이 탄핵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난 만큼 이 북한을 포함한 외교 정책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스티븐 노퍼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비롯한 뭐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을 하고 또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미북 협상의 진전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양국 간 냉각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이 세이모 조정관과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완전하게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고요.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보통 과거에 3월 중에 본격적인 미사일 실험에 나섰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모험에 나설 것인지 여부는 다음 달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관한 첫 번째 기사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볼 텐데요. 어떤 기사가 또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예, 다음은 주한미군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임무를 맡은 부대가 지난해 말 한국군과 함께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김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한국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진행한 연합훈련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페이스북에 11월 중대 야외 기동 2차 훈련이라는 제목의 사진 31장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이 부대는 유사시에 북한의 침투에서 핵과 생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이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8일에 한국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함께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네. 네, 뭐 유사시 북한에 침투를 해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부대라는 점 때문에 훈련 내용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걸 텐데요. 공개된 사진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이 사진 속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경력 수십 명이 이 방독면을 쓴 채 목표 시설로 보이는 이 터널 입구에서 투입 대기 중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자, 또 화생방 계측기를 이용해서 어두운 지하 시설을 탐색하는 병력들이 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의심 시설과 요인을 찾아낸 뒤에 이 지하 벙커에서 빠져 나온 모습이 과정별로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었는데요. 특히 주한미군의 중대급 부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관련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 사진 공개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훈련이냐 이런 궁금증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미국의 전문가들 이번 훈련 사실 공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훈련이 북한의 화학 또 생물학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이자 주한미군 특수전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요. 이 훈련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유사시에 미한 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가 위치한 장소를 확정하게 되면 501 중대 소속 화생방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무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 뇌관을 최종 해체하는 것을 가정한 훈련들이 계속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요. 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북한은 미한 연합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이번 훈련이 수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려 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평가하고 있나요?
예, 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막는 부대의 임무와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비대칭 전력으로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시설을 파괴하거나 해당 무기들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알아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기사 다뤄볼 텐데요. 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무척 빠르고 또 확산 범위도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들이 나란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 그리고 워싱턴의 김영규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정선임 연구위원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은 물론 세계 무역도
지난해 북중 간 교역을 보면 상품의 수출입 총액은 위안화 기준으로 약 192억 4천만 위안, 미화 27억 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2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도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수출액도 4%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수입액이 수출액의 12배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북한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북중 간 국경 폐쇄는 물론이고요. 또 외국인 관광의 입국도 모두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북한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북중 국경무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북한이 이번 조치와 좀 비슷하게 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북한 경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예, 그 2003년 사스 사태 당시에도 8개월간 북중무역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이 국경 폐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이번 국경 폐쇄 역시 최대 1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다만 사스 사태 때와 지금은 북한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경 폐쇄에 따른 밀무역까지 막힌다면 이 외환 보유고 고갈과 환율 변동 등 북한 시장 내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금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뭐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신경 쓸 겨를이나 여력은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네요.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중국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네.
이 스팀슨 센터의 순윤 중국 국장은 이 중국 전체가 사실상 경제 활동이 멈춘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기를 다시 불어넣느냐가 현재로서는 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왔던 중국의 역량 감소는 곧바로 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죠.
네.
자, 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아시아 전문가인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면서 이 북중 교역 감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의 대세를 바꿀 정도의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반론도 나왔네요.
예,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원은 이미 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제재로 인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조금 더 더하는 정도로 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세종연구소 양운철 수석연구원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현재 밀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 자체의 숨통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인 만큼 이 북한 당국이 완전히 밀무역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또 대중무역 중단으로 이 제조업이나 식료품 등 이 소비재 공급 부족은 나타나겠지만 송유관으로 공급되는 원유 같은 에너지 부문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북한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넘어갈까요?
예.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지난달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네, 미국 국무부의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네.
이번에 입국한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저희 VOA 방송이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 주도 이 리치먼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탈북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탈북민들이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9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네, 지금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탈북 난민 규모가 미국에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일까요?
예,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탈북 난민의 입국 과정, 미국 입국과 정착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아울러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 입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빠진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임무를 맡은 부대가 한국군과 진행한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달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Boys to Men이 부릅니다. End of the Road 들어보시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국 중남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한 씨를 2017년에 만나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 물리학 박사 들어보시죠. 미드 스테이션은 미국인들에게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틴 대학교와 함께 텍사스주 명문으로 꼽히는 텍사스 A&M 대학가라고 할 만큼 이 도시 곳곳에서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짙은 갈색 표식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작은 도시지만 비행기로 오가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 학교와 10분 운전 거리에 있는 이스터우드 공항도 텍사스 A&M 대학교의 소유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숯불에 올려 구워먹는 요리인 바비큐를 즐겨 먹습니다. 텍사스의 바비큐 요리는 미국에서 유명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탈북 남성 조셉 한 씨도 이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조셉 씨가 통나무로 지어진 바비큐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바베큐 잘하는 식당은 직접 이렇게 장작으로 펴가지고 먹나 봐요.
조셉 씨는 양념해 고르게 익힌 소고기가 들어간 햄버거와 통째로 구운 감자를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조셉 씨는 식당 벽을 가득 채운 장식물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군대하고 뭐 이런 농업, 사냥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많이.
황갈색의 통나무 벽에 작고 큰 소품이 빼곡히 걸려 있는데 여러 마리의 사슴, 독수리 등 동물 박제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조셉 씨는 텍사스의 고기 요리가 입에 잘 맞아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종종 이곳에 오는데요. 그의 연구실이 바로 식당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운전하고 다니시죠?
네, 운전하죠. 여기서. 버스도 타요. 셔틀버스, 학교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그러니까 기름값 아껴야죠. 그래서 다니긴 한데 또 어떨 때 가끔씩 요즘은 방학이 돼서 6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좀 늦을 때가 있으니까 가끔씩 오늘 좀 세미나가 갑자기 늦어지면 버스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동차 갖고 와야죠. 쭉 가시면 되지.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은 수업이 없지만 이 학교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셉 씨는 연구에 필요한 세미나를 듣고 연구원들의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인 논문 준비를 위해 거의 매일 학교에 옵니다. 핵물리학 박사, 미국 내 박사학위 탈북자 1호 조셉 한 씨. 조셉 씨가 미국에 온 지 올해로 8년이 됩니다. 지난 1999년 탈북했고 2002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등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살던 조셉 씨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이듬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게 된 조셉 씨는 한국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연세대학과 대학원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학자로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09년 미국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습니다. 조셉 씨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7년 동안 핵물리학을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고 박사학위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조셉 한 씨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8년을 사는 동안 학교와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텍사스에는 학생들을 애기라 그러거든. 애기라고 하면 그 한국말로 농부예요. 농부. 근데 원래 이 대학이
agriculture.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교 부지를 소유한 이 학교는 애칭 애기랜드라고도 부릅니다. 애기라는 말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agriculture에서 나온 말이라고 조셉 씨는 소개합니다. 4만 4천여 명의 학생 수 규모에 있어서도 미국 내 10대 대학의 하나로 꼽힌다고 조셉 씨는 말하는데요. 이 대학교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로 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56m 높이의 물탱크를 꼽았습니다. Welcome to 애기랜드, 애기랜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쓰인 물탱크입니다.
자기들 농부라는 건 자부심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농사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미국은 그 농부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전통이니까요, 옛날. 전통. 그렇죠. 예, 전통. 그러니까 텍사스에 농사를 짓고 그러던. 네. 근데 지금은 농공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많이 좁거든요. 근데
드넓은 대지를 일구고 대평야에서 미국을 개척했던 서부 개척의 정신이 남아있는 도시 칼리지 스테이션은 이 학교의 탄생으로 비롯됐다고 조셉 씨는 설명합니다. 조셉 씨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의 이름은 조지 미첼 기초물리 천문학 연구소입니다.
저기 물리학 빌딩에.
아, 저 동그란 게요?
네. 저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오일을 캐내는 방법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그 조지 미첼이라고 그 텍사스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A&M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석유과 부모님이 자기 그걸 석유과로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꿈이 물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 대신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서 투자를 해서 빌딩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조지 미첼 피직스 빌딩이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온해 지어졌어요. 제가
2009년도에요.
예, 네, 그때 지어서 이제
조셉 씨가 미국 유학을 시작했던 해와 현재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연구소의 완공 시점이 공교롭게도 같다고 말합니다.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 물리학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분야는 대략 응집 물질 물리학, 원자 분자 광물리학, 입자 물리학, 천체 물리학, 지구 물리학 등 다양하지만 조셉 씨는 물리학이란 이런 학문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북한에서는 물리학을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연에서 그냥 보는 건 현상 보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뭔가 툴 갖고 이렇게 설명 그게 있으니 물리학이거든요. 그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그 법칙이 되고 그렇게 거기다 뭐 뉴턴의 법칙이라든가 과학자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한국에서 핵물리를 공부한 조셉 씨가 미국에 온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의 기초과학 연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물리학과가 없는 대학이 많잖아요. 물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도 가르치고 뭐 그다음에 일반 다른 유니버시티도 그런 한국은 뭐 유명한 대학 몇 개에서만 물리 그게 있고 이제는 학과가 점점 폐쇄되더라고요. 기초과학을 살려야 하는데 한국도
기초과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 연결되는 그의 학문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조셉 씨가 물리학자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87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너무 높게 인상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가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모든 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의 관세법을 안전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1888년이 되면서 관세법 문제는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7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대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높은 관세는 값싼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국내 제품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높은 관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높은 관세가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얻는 이익보다 국가적 손해를 가져오는 게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높은 관세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가져온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낮은 관세 정책을 지지하며 단결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단결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제임스 블레인 상원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블레인 의원은 4년 전에도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의 클리블랜드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상원의원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수록 제임스 블레인 의원이 다시 대통령 후보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원들은 제임스 블레인 의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쉽게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상원 의원은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 고배를 마신 사람을 다시 후보로 지명해 선거에 내세워선 안 됩니다.
공화당원들은 제임스 블레인 의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재선에 맞설 수 있는 후보는 제임스 블레인 의원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후보로 지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인 의원도 결국은 동료 의원들과 당의 뜻을 받아들일 거라 믿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제임스 블레인 의원의 의지는 강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화당 대통령의 후보 수락 요청이 오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제임스 블레인 후보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로 제3의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14명의 의원들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두주자는 오하이오 출신의 존 셔먼 상원 의원과 인디애나주 출신의 벤자민 해리슨 의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몇 차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만큼의 지지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플레인 의원은 벤자민 해리슨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8번의 투표가 더 진행된 끝에 벤자민 해리슨 의원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자민 해리슨은 변호사로 남북전쟁에서 북군 장군이었고 미국의 제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공화당은 해리슨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다음 관세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정책 성명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보호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을 지지합니다.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화당 선거운동원들은 높은 보호관세로 인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은 거액의 선거자금을 공화당 선거진영에 제공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에게 만약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더 이상의 일자리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188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누비며 연설을 하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수백만 장의 유인물을 인쇄에 뿌리면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조직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후보의 선거 진영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건 뭐 선거를 치를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조직력도 부족해 보이고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른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셔야죠. 끝곡으로 Fleetwood Mac의 Peacemaker 골라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인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교회 세계 뉴스입니다.